여러분 가지 외신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구왕 시판을 보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구왕 시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구왕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기지 못하게 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그들은 배반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시팡 부르심 받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벨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셋째, 넷째 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초청과 부르심이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인생들이 받는다면 당연히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을 때 여한 어떤 스케줄이 없는 한은 보통 그 저녁 초대에 응하지요. 하물며 육신의 음식에 초대를 받아도 특별한 일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베푸시고 영생의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저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먹으라, 다 믿으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초청에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왕과 시팡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성격의 부르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셔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복음사역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길을 완전히 그냥 잠궈버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등록된 명목상의 신자들 중에도 복음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귀점만 울릴 뿐 그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말씀을 어쩌다가 받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상처를 입었을 때예요. 특별한 어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는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왜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는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지 않는 이야기는 별로 관심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이 칼에 붙임 바 되는가?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왜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가?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횟수가 적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몇 번 들으셨고 예배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법원에서 피의자를 부르는 소환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와도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하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놔도 그냥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법원의 소환장과 같은 성격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 부르심이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단순한 소리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일들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머지 시간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 부르심을 받았느냐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부르심이 뭡니까? 시편 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하늘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피조물과 세상 역사에 새겨놓으셔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침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어제의 밤이 오늘의 밤에게 전달하고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낮에 전달해서 최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밤과 첫 번째 날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후의 날에게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편적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죠. 현상교회처럼 곳곳에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십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초청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초청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황시판을 보면 도로트 신학자들이 그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탓이나 혹은 복음을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아니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이 아닌 바로 사람의 탓.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실 때 진실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를 들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잘 들리게 부르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게 희미하게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일반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을 두시고 효과적 부르심을 받을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희미하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참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진실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 부르심 자체에 있거나 부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교회당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똑같은 저를 통해서 두 설교자가 아닌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심하게는 그저 졸면서 그 물리적인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것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만 해도 마찬가지죠. 반응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반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 교회에 거쳐가는 어떤 분들 중에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하는 말을 하고 가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탓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도르트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근거로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는 좋은 씨를 뿌리고 길가에는 나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밭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데 마음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뿌려져도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긴 들렸는데 아무런 감동과 깨달음도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길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찰 스펄전이 오고 조지 휘필드가 와도 그 말씀을 그저 소리로만 듣지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돌짝박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좀 나은 경우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돌짝박과 가시떨기는 뿌리가 조금이라도 내리기 때문이고 위로 조금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밭 같은 경우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지만 돌이 밑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랄 수 없게 되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위에 이렇게 덮고 있으면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도르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일시적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지요? 구항에 나타나지요. 구항에 보시면 일시적 믿음에서라는 말이 구항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그들은 배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종류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역사적 믿음, 어떤 사실을 그냥 수납하는 거지요. 그걸 가르켜 역사적 믿음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일시적 믿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 생활 자체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뭐지요? 이적적 믿음입니다. 나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이적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적적 믿음이죠. 이 세 가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인데 도르트 신학자들이 바로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돌짝밭에 뿌린 자는 일시적 믿음을 소유한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노후 문제, 앞으로 내가 퇴직하면 어떻게 사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경우, 다시 말해서 돌밭에 뿌려진 경우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경우는 길가에 뿌려진 경우와는 달리 뿌리는 잠시 내리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경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과 사귀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들으면 눈물도 흘려요. 감격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압력과 박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신앙적 양심이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걸린 대로 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양심까지 다 내버리고 그리하여 두 트랙 전술, 세상에는 세상대로 교회는 또 교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좋은데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둬버리면 되지만 그만두지 않고 종교적 단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생활 안에 적을 두는 일은 계속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요 비범한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를 줘요.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는가 하면 뭔가 어떤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제 이 씨뿌리는 비유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경우에는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영멸하지 않다거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염려에 염려를 거듭하다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믿음으로 풀어가게 돼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매일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윤서 목사님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오늘의 족하다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운문이 그렇거든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오늘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을 겪어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 바위 틈에 정말 작은 씨가 떨어져서 그 바위 틈을 비집고 열매를 맺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유혹하고 뭐 물질을 좀 더 준다 그러고 더 좋은 자리를 준다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신앙심 다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 그런 물리적인 유혹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심을 다 팔아먹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서 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씨앗은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게 다 뿌려집니다. 문제는 바로 밭이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순종할 때 자라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서 살게 되어지면, 아,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응답을 해주신구나 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서 또 다른 말씀을 또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다 내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도르트 신조 듣고 하이델베르 유언답 강의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벌이 날아다니다가 꽃에 앉지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빨대를 내려서 꿀을 빨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편 비유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리였다는 것은 인내,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결실하여 지키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 공과에서도 살펴봤지만 회개와 믿음은 회심할 때 거치는 단회적 과정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일시적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입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될 때 선을 행해도 행해도 만족이 없는 거룩한 불만을 계속 갖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해도 만족이 없고 또다시 선을 행해도 만족이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선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열매지요. 구항을 읽어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긍정적 경우는 구항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오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셨으면 그 정도 자라고 그 정도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바램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받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딱 돌아가면 그 다음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좋은 학교 가야 되는 문제, 노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집에 딱 가면 말씀 읽어야지. 강사님이 늘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죠? 숙제하신 분 계세요? 집에 가서? 손 들라 그러면 좀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러면서 프로야구는 보고, 그러면서 스포츠는 보고, 그러면서 자기 취미생활은 하고. 그래서 늘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항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고 회심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반응한 탓이니 그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제가 믿은 게 아니죠. 그러면 믿은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돌아가야 되는데 시팡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트 신학자들이 이런 진술을 여기에다가 써놨느냐면 당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사람은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단지 그냥 병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거죠. 도로드 신학자들이. 인간은 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나 참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 구항 시협항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탓은 누구 탓이죠? 사람 탓이잖아요. 사람에게 돌리고 부르심에 반응한 탓은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돌리는가? 이게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도르트 신학자들이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르트 신학자들이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결코 상쇄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회심하기를 거부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도 복음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복음을 듣지 않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즉 인간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인간 중에는 회개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측면에서 회심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복음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복음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도 의문이 떠오르죠. 과연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과연 그것이 도르트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적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르트 신학자들의 그저 사변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술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지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아갈 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했지만 또 어떤 말씀도 하셨는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올 마음도 없는 거지요. 소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타락해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책임은 인간에게 돌리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원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은 성경적인 진술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왜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부르심에 반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책임은 또 누구한테 돌리죠? 너희들이 책임지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논리적인가요? 아니 들을 능력도 없고 나올 의지도 힘도 원함도 없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안 나오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은 네가 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동시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상호 조화시키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조화되지 않는 두 진리를 어느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조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역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버리신 자, 유기하신 자가 있잖아요. 그럼 유기하신 자는 믿으려고 해도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설이 X자를 그리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극히 가려고 해야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여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 옮기셨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일은 선택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미리 정하신 자 누굽니까?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의 도성 바깥문에는 어떤 현판이 걸려있는가? 내게로 오라 하는 현판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그런데 구원의 도성 안쪽 현판에는 뭐라고 어떤 문구가 걸려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노라 하는 현판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택함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가조성 공부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하는 믿음, 신뢰하는 회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왜? 믿음 하면서 회개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책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인데 지속적 회개와 믿음의 상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아주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교리 10항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하지요.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한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똑같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 왜 그럴까요?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내요 남편이니까 실제로 모습이 비슷해진다기보다 표정이나 어떤 그 얼굴에 드러나는 어떤 근육들이 비슷해지는 거죠. 보통 아이가 잘 웃는 아이는요, 부모가 잘 웃어주는 아이죠. 아이가 그냥 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간 아이가 아니고는. 그죠? 부모가 웃어주니까 웃는 거니까 자녀가 웃는다. 틀림없이 부모가 많이 웃어주는 아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성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그냥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중고등부 때 예쁜 학생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저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한 친구들 많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불러주신 성령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내적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간혹 염려도 하고 슬퍼도 해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세상 근심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의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순종력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과연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적인 순종력, 내적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힘도 공급받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과 주권적 부르심 안에서 일어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당연히 주님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가 갖지 않은가 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어진 질문이 뭡니까? 자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를 좀 드러내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데 있어서 내 편에서 구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부르셔도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고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르심에 정말 응답하셔야 돼요. 그저 신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내적 순종력이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들이 내 안에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놓고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어떤 일을 해놓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냐면 내 마음에 왠지 모를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께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셨고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를 상급으로 삼아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평생 성령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열매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방하는 인생들을 마치 집 나간 자녀를 부르기 위해서 나선 부모처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주께서 부르셨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부르셨지만 애써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에게 복음의 효과적 부르심 안에서 참된 믿음과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세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적인 순종력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구원의 풍산 열매를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겸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놀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산 열매로 드러나서 그저 간질나게 약간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와 결실을 풍성하게 드러내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공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